슬픔이 춤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룻기 강해서를 출판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설교 저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의 일부를 우리 이동 성도님이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은 제가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룻기를 20회에 걸친 건데 답도록 하겠습니다. 이등 성도 나오셔서
룻기의 화폭.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2절. 룻기의 화폭에는 두 이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 마라이고 다른 하나는 희락 나오미입니다. 고통의 자리에는 쓰라린 눈물이 고여있고 희락의 자리에는 화사한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하나의 화폭 속에 두 종류의 모티프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직선이기보다는 곡선입니다. 인생에는 마라와 나오미가 때로는 공존을 하고 때로는 떨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마라는 나오미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오미는 마라를 피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고통의 이름표를 달고 내일은 희락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아마 고통과 희락의 두 명찰을 동시에 붙일지도 모릅니다. 나오미 희락의 이름표는 인기 품목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의 이름표를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비가 엇갈릴 때마다 우리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화폭에는 두 종류의 이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마라와 나오미의 희비가 그려지는 우리 인생의 화폭이 어떤 그림으로 새로워질 것을 압니다. 때가 되면 마라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이름표를 반납하고 나오미와의 경쟁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화폭에 쓰는 마라가 없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마라 고통의 명찰을 내던지고 나오미 희락의 명찰을 영원히 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한 기쁨은 아직도 먼 후일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미의 희락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마라의 고통을 지나 나오미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나오미의 체험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에 비례합니다. 마라는 가깝고 나오미는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화폭에 그려지는 마라의 색채는 어둡고 진한 반면 나오미의 색상은 엷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도 나오미도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고통은 진하게 느끼고 나오미의 희락은 엷게 느낄 따름입니다. 전자는 오래 기억되고 후자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룻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오미의 웃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색깔로 겹겹이 물든 고통의 페인트는 내 가슴에 오래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자들은 나오미가 받은 축복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라의 이름표를 영원히 떼어버리고 오벳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험악한 사사시대에 황무한 들판에 곱게 핀 한 송이 들꽃과 같습니다. 이 은혜의 꽃은 사사기의 어둠과 우수와 고통을 다 덮어줄 만큼 아름다운 극치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 짙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며 황폐한 땅을 소생시키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살벌하고 불안했던 고통의 세월 속에서 가난과 죽음을 서러워하며 흘렸던 룻의 눈물은 말끔히 닦여지고 쓰디쓴 고초를 겪었던 나오미의 가슴은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드디어 다시 찾아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언 땅에 꽁꽁 묻혔던 생명의 씨앗이 죽지 않고 움터오릅니다. 봄을 맞는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에는 청청한 잎새들이 흐드러지고 수많은 열매가 탐스럽게 매달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도 현란한 구속의 꽃들이 그들의 후손을 타고 찬란하게 피어오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로 시작된 늦기에 풍성한 수확을 이제 거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때에 늦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조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끝은 늦기입니다. 늦기는 사사기의 후편입니다. 후편의 끝은 전편에서 던졌던 결론에 대한 대안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늦게의 결론은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끝납니다. 다윗 왕의 출생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새로운 질서와 광명한 세대로 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먼 후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윗의 더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대속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가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구태여 알아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 평범한 가정이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꿈도 꾸고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수행하기에는 우리의 꿈은 너무도 짧고 우리의 상상은 너무도 좁습니다. 한 가족의 스토리는 베들레헴 전체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구원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의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은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도 우리들의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던 이름들을 대신 집어넣어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이름들 중에는 나를 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구원의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엮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구속주로 임하시며 우리들의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과의 신기한 만남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떠났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룡과 기룡,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변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자상하신 섭리가 있었다고 수례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임마누엘의 땅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인용은 거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우리들의 룻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룻기는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 사사시대처럼 온갖 불법과 악행을 밥먹듯 하죠. 전쟁과 세례가 그치질 않고 탐욕과 지배욕이 지구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 극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절망의 벼랑으로 밀어넣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 속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조만간 파멸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염려합니다. 제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인터뷰를 들은 일이 있었어요. 그분 여기가 지구는 앞으로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우주여행을 해야 되고 다른 외계로 옮겨가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류의 미래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진짜 종말이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뭐 우리 눈으로 보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다 부시고 마실 것인지, 혹은 새롭게 만드실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상 우리에게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듣고 읽고 또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설명하고 계세요. 이 불법과 우상시대로 사사시대가 이제 가득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전혀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뭐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이 룻기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또 그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세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어둠과 암흑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본 그 사사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멜렉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큰 일일수록 아주 조용하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있건 없건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확신하고 일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시선에 그렇게 좌우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루사에서 오벳이 출생했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또 다윗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오래전에 사실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구원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모두 다 회복된 낙원의 이미지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대한 소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새 생명의 빛을 고통받는 백성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믿고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날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과 부패와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기업물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부패하고 인간들의 그 악행이 아주 날마다 즐비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날마다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내다니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기업무를 자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 룻기 스토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엘리멜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랐듯이 지금도 기업무를 자가 와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성경에 다 쓰여져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다 거느리시고 죄의 세상이 그때는 다 없어지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재창조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그런 살아있는 영원한 지식이 이 온 세상을 덮을 그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업무를 자로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보아스의 추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장소는 사랑을 추수하는 곳이 됐어요. 증오와 불화로 가득 찼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추수밭에서 사랑과 화해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 주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 부패하고 비정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곡식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살면서 사랑과 용서의 추수를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자유와 정의와 사랑의 반딧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만간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의 열매를 우리가 넘치게 추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